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잃어버렸던 가치를 찾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더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그 가치를 찾기는 쉽지 않는 힘든 시대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성탄을 말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축하하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는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은 이 세상이 사라지거나 이 세상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걱정이 없는 세상, 염려가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 공평이 있는 세상, 평등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생각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현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사랑, 평화, 평등 이런 단어로 이름을 해석해 버립니다. 이러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름이고 그들 스스로가 붙여준 이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의 의미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의미 있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즉 성경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들을 찾아서 이어붙인 그런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더욱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가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 이름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줘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밖에 그 누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복음은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를 통하여 주어진 이 대위임령은 교회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위임령의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서신서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 그 가운데 그들의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로몬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크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가치가 단지 평화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세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밝힙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시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토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게네시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한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시며 예수라고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의 이름 예수.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의미. 셋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의 이름 예수 그의 이름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제일 처음 영접한 마리아와 요셉 안에 들려진 이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과 온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 이름은 요셉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름은 단순히 요셉으로부터 들린 이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이름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될 때에 우리의 소원을 담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담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담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수아입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이 그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면 야훼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야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소망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가져오신 그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며 소원하며 지은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요셉이 부르고 있는 이름입니다. 요셉이 지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시기도 모르고 그가 누구를 통하여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던 그 이름처럼 이 요셉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면 그런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요셉으로부터 온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천사가 전하여 준 이름입니다. 즉 이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이 아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 아들의 탄생을 이렇게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말하였던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약속하셨던 그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소망의 이름도 아니고 기대의 이름도 아니고 요구의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의 시기에 약속의 성취로 보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갈망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될 때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짜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를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왕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 왕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를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독립시킬 그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이름은 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여자의 우선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분들이 바라보게 될 때 왜 성경은 남자에밖에 관심이 없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집중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유자의 후손이 지금 오셨고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는 소원이 아닙니다. 이는 갈망도 아니고 이는 요구도 아닙니다. 이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름이 단순히 요셉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짓고 소망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 편의 행동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에서 첫 번째 책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언급하고 있는 이 새로운 창조 이야기, 새로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 주신 그 아들 예수라는 이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고 새 창조 안에서 에덴에서 즐기던 그 야훼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의 행동입니다. 인간 편에서 행동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편에서 야훼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사신 일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의 일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인 곳마다 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기에 예수가 오신다. 저기에 예수가 오신다. 저기에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기 예수가 오신다라고 할 때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이름 예수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은 요셉으로부터 온 소망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온 기대의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취의 이름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창조, 새 세상의 창조의 소망이 아닙니다. 기대가 아닙니다. 새 에덴에 대한 소망도 아닙니다. 새 에덴에 대한 기대도 아닙니다. 새 에덴의 성취입니다. 이 창조의 세상 안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날이 선언할 때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새 창조의 모습을 성취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희망 정도나 갈망 정도나 어떤 소망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퍼냅니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소망과 갈망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창조, 하나님과 직접 대면은 에덴 이후의 구약에서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단 한 번 휘장을 뚫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시온자의 안약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복의 선포를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에 이미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훼 하나님과 화해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할 때 이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휘장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휘장이 막혀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고 그 막힌 휘장을 만약 평범한 우리가 뚫고 나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찾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유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합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휘장으로 막혀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는 본문에서는 예수라고는 이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는 이 이름을 마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금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결과로 그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악을 판결하는 일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도적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리를 정말로 찬탈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다시 바꾸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원수와의 만남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복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복수하고 죽여야만 합니다. 만약 그 복수의 힘이 상대에게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의 복수는 아주 강하게 그에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섭게 그 심판을 피하며 도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원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다라고 부를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죄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 편에서 어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방어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도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의 힘만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 말밖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절망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없는 자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이 머리를 부수시고 더 이상 사단 안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인간을 하나님 아래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후손, 죄인에서 구원하실 자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한 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구원할 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델베르 제5주일 15문답에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만 합니까? 참되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을 소유하신 분, 곧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 낳은 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동물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의 몸을 단순히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로 고통하셨고 정말로 피곤해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2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고 병 걸리지 않는다. 병에 걸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곤하단 말은 거짓말이었는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단 말은 거짓말인가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신 것은 거짓말이란 말인가? 그러면 그가 성령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지만 그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래도 그는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고 그는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해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아담을 그의 언약의 머리로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과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이 말은 아담을 언약의 머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던 것처럼 그도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읽어드렸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기록할 때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성령이 덮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덮는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그 덮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담을 단순히 언약의 머리로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문법적으로 기록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에 붙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태가 붙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 거니시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거니시고 있는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거니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장막 치셨다라는 그 장막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어지면 이 사실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이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이 보이시는 이 현장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거느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훼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와 교제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첫 창조의 에덴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숨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의 자리를 빼앗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숨지 않아도 되도록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저의 심판의 무게를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인간이며 죄 없은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짐을 져 주실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성호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시대에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장면들이 에덴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새 창조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날이 선언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때 누리는 그 평화,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신 그 새 창조의 세상에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에 생각합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평화, 사랑, 공평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어지면 교회나 여러 미사들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 사랑, 공평, 정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해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단지 평화, 사랑, 공평 정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까? 교회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 사랑, 공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새 창조의 세상,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죄가 사해졌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뿐이라고 생각하는 이 도피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태초의 수면위를 뒤덮었고 첫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성령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녀의 자궁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편의 행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땅 위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세상이 왜 공평, 정의 아니면 사랑 정도로 그리스도 이름을 탈바꿈시켜 땅 아래로 내려놓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에게 정말로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정의가 이루어지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공평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없는 공평, 하나님이 없는 정의, 하나님이 없는 어떤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사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소망하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소망 정도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의미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 사람들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죄에서부터 해방을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또한 이 크리스마스 시기에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성탄 캐롤을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중간에 보니까 성탄 캐롤 노래 가운데 할로윈데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가 봐요.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성탄절을 할로윈데이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들으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 되어졌고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획득하신 구원의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사역을 자동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동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으니 그걸 자동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획득하신 그 구원은 오직 자기 백성만 유익하도록 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자기 백성은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선택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성경은 때때로 다른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에 탄생하시고 예루살렘 전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칭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버리심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자기들이 새 창조의 세상, 새 에덴에 들어가 야훼의 구원을 즐기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 사건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니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것을 동일시해버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분리하고 싶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게 자비를 구하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런 죄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육하셨고 그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다스림의 시대에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안하고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언제 또 코로나가 왔던 전염병이 계속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 또 한 번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 코로나가 또 올 수 있고 또 계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새 에덴에서 삼위 하나님과 거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삶의 주변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궁극적인 불안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궁극적인 불안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정말로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즐거움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나는 지금 야훼 하나님과 거닐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믿음에 벗어난다면 우리는 불안의 그 물줄기를 따라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에 새 에덴에서 삼위 하나님과 걷고 있다라는 이 말은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오셔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며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여러분 어떤 상상이나 기대나 소원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실제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야. 도대체 뭘 그리한단 말입니까? 21절에 아예 보면 전에 악한 행실은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함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불확실한 두려움의 시대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주를 향하여서 간구하며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에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아, 내가 뭐 한 주일 정도 빠져도, 내가 뭐 몇 번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뭐 형제에게 악을 베풀어도 라고 하는 그런 나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며 주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 에덴의 그 기쁨을 누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하고 나가듯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희망상이 아니고,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이것은 내일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일입니다. 새 창조의 언덕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여, 이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주님의 노래를 부르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성탄의 날에 이 기쁨의 소식들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